용어를 통해서 미국을 알아보는 ABC 아메리카 부지영 기자 함께합니다. 자, 지난 시간엔 미 연방의회 의사당 알아봤죠?
네, 미국 연방의회는 법을 만들고 헌법을 수정하는 일을 하는데요. 미국 연방의회 상원과 하원 회의가 열리는 의사당은 미국 정치의 심장부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건국 초기에는 연방의회가요, 이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렸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곳 워싱턴 DC에 의사당 건물을 세워서 모두 이사 온 거죠.
네. 백악관과 마찬가지로 의사당도 이 영국과의 1812년 전쟁 때 불에 탔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필라델피아로 돌아가는 안이 논의되기도 했는데요. 결국 의사당을 다시 지어서 워싱턴 DC에 남게 됐습니다.
네, 의사당 역시 증축 과정을 거쳤죠?
네, 1850년에 이르면 미국 영토가 커지면서 연방 의원 수도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 많은 의원이 모여서 회의하기에 의사당 건물이 비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증축에 들어갔는데요. 의사당이 지금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된 건 1864년에 이르렀습니다.
네. 네, 의사당은요, 연방 의원들이 일하는 곳이지만 누구나 또 방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민에게 네. 열린 공간이죠.
네, 맞습니다. 지역구 의원 사무실을 통해서 미리 방청권을 받으면 상원 의원들과 하원 의원들이 이 회의를 진행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의사당에 가면 또 미국 50개 주에서 보내온 각 주를 대표하는 조각상도 볼 수 있는데요. 미국 역사의 중요한 순간을 담은 벽화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의사당이 일종의 박물관 같은 역할도 한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용어는 뭔지 들어보죠.
S is for the Supreme Court.
Supreme Court, 연방 대법원 말이죠?
네, 맞습니다. 특히 대법원 청사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 백악관이 행정부, 의사당이 연방 의회의 상징이라면 이 연방 대법원 청사는 바로 미국 사법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의사당 바로 건너편에 대법원 청사가 있는데요. 그 사법부 하면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네, 대법원 판사, 그러니까 대법관 9명이 생각이 나네요.
네.
대법관이 한 명씩 바뀔 때마다 또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미국에서 대법관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대법관은 종신직이기 때문에 임기가 정해져 있는 대통령이나 연방 의원들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한 자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법관들이 모이는 장소가 바로 대법원인 거죠.
네. 자, 대법원 청사는 언제 세워졌나요?
네, 세워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역사가 한 8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1930년대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예. 자, 그러면 전에는 대법관들이 어디서 만났나요?
주로 의사당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이 의사당을 방문하면 구상원 회의실이라는 곳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한동안 그 대법관들이 그곳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또 그전에는 의사당 내 여러 다른 회의실을 옮겨다니면서 사용했다고 하네요.
네, 뭐 그런 상황에 대법관들이 불만을 느꼈을 법도 한데요. 엄연히 사법부도 입법부, 행정부와 더불어서 이 삼권분립, 그러니까 권력의 균형을 이루는 중요한 기관인데 그때까지 전용 건물 하나 없었다니까 좀 믿기가 힘드네요.
네, 그렇죠.
네.
하지만 놀랍게도 그때까지 대법관들은 의사당 회의실을 빌려서 사용하는데 아무런 불만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대법원 청사가 완공된 다음에도 이 옮겨가길 거부한 그런 대법관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ABC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 연방 대법원 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의사당 건너편 타원형의 너른 광장을 앞에 두고 그리스 신전을 연상시키는 흰색 대리석 건물이 서 있습니다. 화려한 장식의 거대한 기둥 16개가 정문 현관 지붕을 받치고 있고요. 그 위에는 법 아래 공정한 정의란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반대편의 동쪽 현관 위에는 정의, 자유의 수호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로욜라 대학교 교수를 지낸 제임스 오헤라 미국 대법원 역사협회 이사는 대법원 청사가 세워지는 데는 윌리엄 태프트 전 수석 대법관의 공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For many years, the Supreme Court met in the Capitol building.
여러 해 동안 대법원은 의사당을 이용했습니다. 의사당 내 여러 회의실을 옮겨다니면서 일했죠. 그러다가 윌리엄 태프트 수석 대법관이 별도의 대법원 건물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사실 그때까지 대법관들은 따로 개인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다들 각자 자택에서 일했는데요. 매우 비효율적이었죠. 다른 대법관들과 의견을 나누려면 사람을 시켜서 이 집 저 집으로 서신을 보내야 했으니까요. 나중에 전화가 나온 뒤에는 전화를 이용하긴 했지만은요. 태프트 수석 대법관은 대법관들이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서로 같은 공간에서 일하면서 일과 관련된 얘기뿐만이 아니고요. 사적인 얘기도 나누고요. 서로 교류가 있어야만 한다고 믿었던 거죠.
윌리엄 태프트 수석 대법관, 그러니까 대법원장은 1909년에서 1913년까지 미국의 23대 대통령을 지내기도 한 인물입니다. 백악관을 떠난 뒤 예일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1921년에 수석 대법관으로 임명됐습니다. 미국 역사상 대통령을 지낸 뒤에 대법원장이 된 유일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태프트 대법원장은 거의 평생을 공직에 몸담았던 거물로서 인맥이 상당히 두터웠고요. 또 워싱턴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설득해서 대법원 건축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He was Chief Justice Taft. Chose as his architect.
태프트 수석 대법관은 대법원 설계 과정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대법원 설계를 맡길 건축가로 캐스 길버트를 선정했는데요. 건축가 선정을 위한 소위원회 위원장직을 태프트 수석 대법관이 맡았었죠. 캐스 길버트는 당시 도서관과 은행, 연방정부청사 같은 여러 공공건물의 설계를 맡았던 유명한 건축가였습니다. 상원의원들과 대법관들로 소위원회가 구성돼서 캐스 길버트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달했고요. 길버트가 이를 기반으로 대법원 설계를 했는데요. 당시 필요한 것뿐만이 아니고요. 장래 대법원 직원이 더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대법원 건물은 동서로 117m, 남북으로 길이가 93m에 달합니다. 지상 4층 높이의 이 건물은 1935년에 완공됐는데요. 건설된 지 거의 80년이 다 된 지금도 충분히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당시 태프트 대법원장과 건축가 캐스 길버트의 선견 지명이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은 대법원 청사가 완공되는 걸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능적인 면에서나 설계 면에서나 많은 사람의 찬사를 받는 대법원 청사지만 처음부터 모두가 만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루이즈 브랜다이즈 대법관의 경우 끝까지 대법원 청사에 있는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고 버텼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요. 대법원 청사 건설 계획을 보고 지나치게 웅장하고 또 거대하다고 생각해서 반대했다는 겁니다. 대법관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새로 짓는 대법원 청사는 그런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브랜다이스 대법관은 나중에 건물이 다 완성된 뒤에도 대법원 사무실에 발 한번 들여놓지 않았고요. 계속 집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1930년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몇몇 대법관이 은퇴하거나 사망함에 따라서 새로 대법관을 임명했는데요. 이들 새로 임명된 대법관들은 모두 대법원 청사에 있는 사무실에 들어가서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1940년대에 이르면 모든 대법관이 대법원 청사에 들어가서 일하게 되고요. 그때부터는 대법관들이 대법원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당연한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제임스 오헤라 대법원 역사협회 이사는 몇 년 전에 대법원 청사가 대대적인 개조 공사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They have added additional space.
공간을 늘렸는데 이번에 새로 추가된 공간은 모두 지하에 있습니다. 냉난방 시설도 모두 현대적인 시설로 교체했죠. 1930년대에 처음 대법원 건물이 세워졌을 때는 없었던 기술인 음성 사사함이라든가 컴퓨터 같은 첨단 전자체기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도 역시 보완했습니다. 전 지금도 대법원 건물이요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고요. 매우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청사 안에 들어가 보면 대리석 바닥이 멋진 그레이트 홀, 아주 넓은 방이 있고요. 또 60만 권의 장서를 갖춘 도서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곳보다도 중요한 곳은 대법원 심리가 열리는 법정인데요.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소송 당사자들뿐만이 아니라 미국 정치와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의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법이라도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내린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인데요. 제임스 오헤라 미국 대법원 역사협회 이사는 미국 대법원은 여러 면에서 독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It has been the model
미국 대법원은 세계 여러 나라 최고 법원의 모델이 됐습니다. 또 미국인들 생활에서도 무척 중요한 부분이 됐는데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 그러니까 정치적 문제나 정치 철학에 대한 의문 모두 대법원 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법원은 미국이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미국 역사 전반을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현대에 들어와서 더욱 그런 점이 두드러진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통과된 의료개혁법의 경우 내년에 대법원에서 다뤄지게 되는데요. 대법원이 이 법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 법이 실제로 발의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은 미국인들 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ABC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 연방 대법원 청사 소개해드렸습니다. 루이즈 브랜다이즈 대법관, 이 청사 안에 마련된 사무실에 발걸음 한번 안 했다니까 고집이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 대법원에 저도 가보니까요. 이 웅장한 모습이 대법원의 권위라고 할까요? 준엄한 법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 개인적으로 건물이 마음에 들었는데요.
네.
이 브랜다이즈 대법관의 얘기도 좀 공감이 가긴 하더라고요. 뭐랄까요. 그 대법관은 겸손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너무 권위를 내세우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네요. 미국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미국 역사를 바꿀 만큼 중요한 게 대법원 판결인데요.
네.
너무 권위가 없어서도 안 되고요. 또 너무 권위를 내세워서도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대법관들이 자신들이 앉아있는 자리의 중요성, 또 입고 있는 이 검은색 법복의 의미를 늘 되새기면서 올바르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애쓰길 바라는 마음이네요. ABC 아메리카 오늘은 Supreme Court, 미국 연방대법원 청사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재영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생활에서 쓰는 영어 표현을 공부해보는 English Video 보내드리도록 하죠.